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있던 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박 목사님께서는 남태평양을 이렇게 한 주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간 지내시면서 피지 총리를 만나시고 키리바시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시고 솔로몬 군도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한 주간에 3개국 정상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오래전 대구에서 양식도 없이 주림배로 움켜쥐고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새 기도 속에 젖어서 남태평양 연안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이제 막 맺혀가고 있고요. 이제 피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키리바시, 솔로몬 군도, 그 다음에 바누아투 이제 바누아투의 새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그 주변의 섬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 식인종 나라 파푸아 뉴기니. 예. 지금도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태평양 남태평양 연안의 수많은 섬들에 이제 복음의 불길이 막 붙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해서 3개국 정상들이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또 그 나라에 복음이 힘있게 전거될 일들을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럽고 또 솔로몬 군도는 무정부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나라 정부를 이제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다가 관리를 해주다가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군도 청소년부 장관이 올해 월드캠프에 참석, 작년에 월드캠프 참석하셨는데 우리나라를 IYF가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소망스럽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래전 목사님께서 자주 우리가 들었던 간증이죠. 배가 아파서 기도했다가 그 배 아파서 나은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생각하다가 오래전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어깨가 많이 이렇게 한쪽 어깨가 아파서 갑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며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노사모님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박 목사님이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어느 날 새벽 기도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서 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을 다시 찾아봤을 때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는 배가 다 나은 거고 배가 다 나았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자극 있는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몇 개월 동안 위장이 백지장처럼 얇아져가지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위장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내 병 다 나았구나. 다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지? 가서 이제 뭐든지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침에 따로 목사님만 드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밥상에 같이 가족과 함께 앉아서 김치도 드시고 된장찌개도 드시고 그래 했는데 배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목사님 마음에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말씀과 생각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자주 말씀과 한번 싸움을 붙여봐라. 누가 이기겠나.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싸움을 딱 붙여보면 결국 말씀이 이기잖아요. 마음속에 야,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목사가 믿음으로 낳는다고 했다가 위장이 터져 죽었단다. 야, 이거 무슨 창피냐?
두려운 생각이 마음에 막 밀려오는데 다시 말씀을 떠올렸다는 거죠. 아니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잖아.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거야. 그리고 형편이 어떻든 현재 형편은 아프지만 내가 일어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절대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설령 내가 이러다가 말씀만 믿고 죽는다 해도 나는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밟아버리고 말씀을 믿었을 때 마음에서 그 형편을 넘어갈 수가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다 나았고 형편은 아프고 그래서 아프지만 나았다. 그 간증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저도 이 목사님 간증을 처음 88년도죠. 88년도 첫 수양회를 참석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위궤양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다 났거든요. 그때 말씀을 듣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노사모님이 그때 간증을 하시면서 목이 상해서 목이 잠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낫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정확하게 기도하고 나았는데 나는 왜 낫지 않지? 이유가 뭐지? 하고 마음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나도 말씀을 받았고 그냥 형편이 찾아와서 죽을 것 같은 형편 앞에서 다시 말씀을 펴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 아픈 건 형편이잖아.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잖아.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잖아. 그럼 나는 아프지만 나았어 하고 마음에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 위장병에서 나으셨다는 거죠. 사모님 무슨 얘기하느냐면 목사님은 그 두려운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 형편 앞에서 다시 말씀을 펴서 말씀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믿어 했는데 형편 앞에서 다시 말씀 앞에 더듬어 보지는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형편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다시 펴서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목이 잠겨 있는 게 풀리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마음의 길을 한번 가봤어요.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마음의 길을 저도 한번 가봤어요.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나도 믿었어. 근데 나는 왜 낫지 않지? 내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나는 기도만 했지 이 말씀을 실제 믿지는 않더라고요. 아, 나는 아예 마음에서 시작도 안 됐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봤어요. 아, 그렇네. 정확하게 주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 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 쓰는 병신되기를 원치 않으시겠구나. 그럼 이 팔을 낫게 하시겠네. 말씀대로 형편은 여전히 아팠는데 며칠 지나니까 딱 끝나버렸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월드캠프 기간에 스와질랜드 청소년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가죠. 그 기차 타고 내려가는 그 기차 여행이 아주 좋아요. 아프리카는 기차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스와질랜드 그 청소년부 장관이 목사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 창밖에는 장대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개막식을 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를 그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맑은 날씨를 주셔서 아름다운 개막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소리를 듣고 청소년부 장관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목사님 저 기도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아니 저렇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밖에 저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그친다는 거야? 저건 말도 안 된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딱 퀘션 마크가 붙었는데 부산에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행사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행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저녁 식사하는 장소까지 갈 때도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행사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개막식 시작하기 직전에 비가 딱 그친 거예요. 개막식 장소 그 하늘에만 뻥 뚫려 있었어요. 구름이. 주위에는 전부 먹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이분이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 이 장관님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내가 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내 심장병이 낫겠구나. 그래서 며칠 지나서 이제 목사님 개인 상담을 청했어요. 제가 마음의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런 기도가 있어? 그런다고 하나님 들어주나? 의문을 가졌는데 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 비가 그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맑은 날씨에 개막식이 치러지는 걸 봤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내가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내 심장병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 심장병이 나을 거라는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아, 기도하기 전에 말씀부터 들어야 된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정말 깨끗하게 심장병이 다 나은 거예요. 이분은요, 그때부터 폐막식 때 그 간증하셨고, 스와질랜드 돌아가가지고 입만 열면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박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기도를 받고 심장병이 나은 이야기, 그 얘기만 하고 다니신다고요. 그걸 계기로 이 장관님이 박 목사님을 스와질랜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정부 관료들 모아놓고 또 이제 마인드 강연 하는데 이분이 또 사회 보는 거예요. 또 사회 보면서 내가 박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간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와질랜드에 그렇게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캠프가 있어서 여목 목사님 그리고 합창단 그 근누스코 봉사활동 가 있는 잠비아에 있는 이제 단원들을 불러가지고 대통령 그러니까 국왕이 참석하는 졸업식에 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자에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없느냐 이야기했는데 아 국왕이 참석하기 때문에 왕궁에서 잡아주는 스케줄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더니 그러면 국왕 오시기 전에 노래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한 곡 딱 노래를 부르는데 어쩜 그날 국왕님이 일찍 출발을 하셔가지고 노래 막 시작했을 때 도착을 해가지고 이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를 다 들은 거예요. 그것도 두 명이 부르는 노래를. 마치고 나서 이 국왕께서 이 합창단 단원들을 불렀죠.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그렇게 스와질랜드 노래를 스와질랜드 사람들보다 더 잘 부르느냐. 그러면서 아 우리는 IYF입니다. IOIF 캠프가 있습니다. 설립자께서 내일 오시는데 국왕을 좀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왕을 만나게 되고 국왕 국가 그 기도에 참석 또 나중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국모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러시아 기독교 방송 TVN 국장님이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합창단 지휘를 맡은 보리스 아발련 선생님을 그 방송국에 초청을 했대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나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기는 기적을 봤대요. 한국에 가서. 기적을 봤는데 어느 날 그 개막식에 월드캠프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자기 지휘를 하는데 개막식 시작하기 직전까지 비가 내렸는데 박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합창단에 찾아와가지고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니까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났다. 비가 그치더라. 나는 근데 그 기적을 매년 보고 있다. 해년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 부산 해운대 비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요. 우리 행사하면 비 안 온다는 거. 그래서 그 월드캠프 참가해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손잡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가 비가 막 떨어지는데 엄마한테 묻는 엄마 엄마 오늘 비 오는데 이 사람들은 행사해? 어, 이 사람들은 행사하면 비 안 와.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의 길을 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형편 앞에 섰을 때 말씀으로 이겼구나 내가 그 마음의 길을 더듬어 가보면 내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길을 나도 한번 더듬어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편에서 빨리 벗어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이럴 때 배가 아팠을 때 어떻게 나으셨지? 그 형편 앞에서 정말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막 위장이 터질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야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생각이 잡혔지만 그때 어떻게 그 순간을 넘어갔지? 아 이렇게 넘어가셨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내 마음이 동일하게 그 마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허인수 목사님이 백혈병으로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제3 거듭난 비밀 책을 읽다가 목사님 간증 대목을 읽었어요. 그 순간, 어? 그러면 이거 박 목사님만 나은 게 아니라 나도 아프지만 낫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백혈병으로 죽음 앞에 있는데. 백혈병으로 죽음 앞에 있으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한쪽 눈은 실명되고 그리고 매일 막 농약병 찾아가지고 죽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따라 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3책을 읽으면서 아프지만 나았다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도 아프지만 나았습니다 했는데 백혈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암이 찾아왔어요. 암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암 좋고 말고 그래요. 이분은 하여튼 암이 좋대요. 그래서 암만 걸리면 잔치하고 떡해야 된대요. 암이 걸렸어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자네 백혈병 걸렸을 때 어떻게 나았어? 아 예 이렇게 해서 나왔죠. 어이 똑같이 그 암도 그렇게 낫는 거야. 아멘. 그래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신년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일하셨,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미 이방의 빛이라니까요. 믿어요? 아, 앞으로 빛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빛이라니까. 지혜 알겠어? 빛이야. 야, 그러면 이미 내가 빛이구나. 빛이란 게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또 내 생각으로 돌려버렸어요. 내 마음 안에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들려지지 않고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들려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지면 싹을 틔우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한 자매를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IYF 활동도 하고 했는데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했는데 욕망에 잡혀서 세상에 이끌려 사는 거. 제가 하나하나 마음을 좀 짚어서 교제를 해줬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 한 번 더 교제를 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잠시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아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교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마음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네가 좋아하는 그거 버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거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주님보다 그게 낫느냐? 어찌 예수님보다 그게 낫겠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네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간다. 그건 예수님보다 그게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정말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좋아하는 그거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좋아하는 그거 너를 복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좋아하는 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가는 길인데 그거는 사단에게 네가 속고 있는 거야. 마귀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우선 좋아 보이잖아. 우선 행복해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 예수님보다 나을 것 같아. 절대 예수님보다 낫지 않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자매가 마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릴 때 가정이 넉넉지 않아서 가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돈에 쪼달리게 되니까 아,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은 가져야 돼.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돼. 욕망이 있고 돈에 매여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청년이 돼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어떻게든 돈을 막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는데 참 희한한 건 있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벌고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마음이 채워지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만족이 있는 걸까? 기약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마음 깊숙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돈에 매여서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허무함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쫓아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돈에 매여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살아야만 이것이 충족이 될까? 한평생 내가 돈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건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에 감각은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을 고스란히 내놓으면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마음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종이 있는데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매야,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처음부터 내가 돈에 자꾸 물질에 내 마음이 자꾸 매여요. 그 말 표현 한번 하면 되잖아. 그 마음 한번 내놓으면 되잖아. 얼마든지 거기서 건져줄 수 있을 텐데.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겠냐?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보다 돈이 더 능력이 많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예수님보다 더 크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냐? 너는 돈에 매여서 그 생각 하나에 딱 잡히면서 예수님 버렸다. 이제 계산 한번 해봐라. 돈이 예수님보다 큰지. 예수님이 돈보다 능력이 없는 분인지. 예수님이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버려버리고 네가 돈을 선택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좋아 보이는 그걸 쫓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니야, 예수님이 더 나아. 아니야, 예수님이 더 위대해.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이 더 많아.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면 난 행복해.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을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일까? 정확하게 분별이 될 건데 너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감각을 못하고 살았는지 너무 안타까웠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야.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은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이 세상에 사는 삶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건데 왜 너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끌려 사느냐? 어떻게 할래? 계속 주님을 버리고 네 생각을 쫓아갈래? 네가 뭐에 씌었다? 많은 사람이 속고 살아요. 제가 3차 캠프를 참석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 저희 교회 청년 자매 두 사람을 상담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잘 알죠. 겉모양은 완전히 양의 탈을 쓰고 살죠. 마음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자매가 최근에 교회를 거의 안 나왔는데 주일날 눈에 띄길래 너 수양회 가자. 수양회를 왔대요. 그 왜 오게 됐니? 제가요,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조건이 갖추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공허해요. 공허해요.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매여 있는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매여 있는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으로 능히 넘을 수 있고 주님으로 능히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속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 그 왕들이, 장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울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함께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말도 안 된다. 아기스 왕이, 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돌려보냈어. 그리고 3일 길을 와보니까 시글락이 이미 다 불살라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잿더미로 변해져 있는 시글락 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없는 막막한 형편 앞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내가 없어요. 소유가 아무도 없어요.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함께하던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며 한 손에 돌을 들고 다이 너를 죽일 거다. 돌아온 건 슬픔뿐이고 고통뿐이고 괴로움뿐이잖아. 네가 책임져. 한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 그들의 처자식, 그들의 소유 어떻게 해서 얻어졌느냐? 다윗의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의 소망과 기대가 다 끊어져 버린 인생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을 만나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소유를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거 어느 것 하나 내 거 없어요. 맞아요? 뭐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네. 맞아요? 예. 제가 만약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다 놓고 가야 되겠죠. 내 아내도 놓고 자식도 놓고 양복도 놓고 가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죠. 제가 강남에 갈 때 제 차가 없었어요. 1년 남짓 지내는데 목사님 어느 날 자네는 뭐 타고 다녀? 예, 저 스타렉스 타고 다녀. 아, 자네가 차가 없었어.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자네 다른 사람 차는 챙겨주면서 자네는 내가 못 챙겨줬네. 그러시면서 그런 게 내가 너무 황송하잖아요. 아이, 괜찮습니다. 저 뭐 차 뭐 교회 안에 있고 차 많이 탈 기회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뭘 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차를 주시는 거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다윗의 은혜로 모든 걸 얻었는데 이제는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 있더라.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600명 똑같은 형편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없이 형편만 보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너 때문이야 원망하면서 다윗을 향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인간적으로 감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인간들 너들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소망이 없었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었어. 그 너들이 나와 함께하는 동안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잡힐 수 있는데 다시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잡히자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묻겠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너들 왜 그 하나님 안 믿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 너들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더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야기했을 때 너무 놀라운 건 그 다윗을 향한 돌을 들던 사람들이 또 어느새 돌 버리고 다윗과 마음을 함께해서 약속을 믿고 또 달려가는 그 모습 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한순간 다윗을 향하여 대적자가 됐던 백성들의 마음이 일순간 바뀌어지면서 있잖아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 돼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고 잃어버린 모든 소유를 다 도로 찾게 되고, 여러분 아무리 암담한 형편 앞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구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거예요.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떠나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된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생각으로 시작이 됐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럴 바에는 내가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가 시글락이 불타고 아말렉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비참한 형편 앞에 다다랐는데, 자, 이때쯤 되면 올라오는 생각 있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어디다 가셨어요? 이럴 때 올라오는 생각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때 또 올라오는 생각 있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또 어렵게 하시나? 올라오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안 올라오면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생각이 틈을 타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을 잃어버려요. 이런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나를 들으시겠나?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나?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 그러면서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들면서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생각에, 그런 자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미루 생각을 따라갔지만, 형편이 두려워서 두려운 생각이 이끌려갔지만,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이끌어내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그 다윗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또 내 자신 속에 갇히고 매이고 위축돼서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미국의 김세원 목사님 그 여동생 김연옥 자매님이 교회도 안 나오고 있었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음의 불신이 있었고 교회와 멀어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전해주시더라. 구원을 받는 건 은혜로 받는 거야.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 은혜로 하는 거야. 신앙을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거야. 자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셔.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는.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해주는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불신했는데, 종을 불신했는데,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그건 그렇고 오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씻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나라는 육을 끝을 내주셔서 이제 육으로 사는 세계를 끝내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육을 그냥 두고 나 자신을 그대로 두고 그냥 살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 육을 다 이겨놓으셨는데 내가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면 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육을 이기려고 하면 이기려고 할수록 더 빠져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주셨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 이겨놓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딛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빛을 삼았다, 주님이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 발 내딛으면 되겠네. 아멘.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데, 아 그래 난 온전해졌어, 난 이제 거룩해, 난 이제 십자가에 죽었어, 난 빛이야,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거라. 주님이 이기게 해놨는데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이 나를 빛을 삼았다면 발을 내디디면 역사예요. 전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저함 없이 때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부담스럽다고 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바라보고 위축되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도 말고 그냥 빛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빛을 삼으셨어 하고 발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했어요. 가자.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또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또 지체가 됐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다급해요. 아이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체하면 안 되는데 곧 내 딸 죽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발걸음을 몇 발자국 옮기는 사이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회당장은 이제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이 찾아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아,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형편이 어떠든 주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예,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께 넘어가면 주님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이 불타고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왔지만 다윗은 형편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을 따라 발을 내딛었는데 600명 가다가 200명 지쳐서 거기 쓰러졌어요. 부서의 신에 200명 두고 400명 거느리고 왔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잃어버린 모든 걸 다 도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그 문제 주님 앞에 내놓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있는 매여있는 마음, 묶여있는 마음, 어두운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와 종들 앞에 다 내어놓으면 주님이 교회가 종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실 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